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예배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정하는 데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한 말로 너희를 섞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뻐하며 또 바라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함께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통수빈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유추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부터 가리우는 그 어떤 근심과 염려와 그런 세상의 일들로 우리가 말씀의 빛을 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을 받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면은 10월에서 11월로 바뀝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 두 달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올해 주님 잘 섬기지 못했던 것 그리고 계획했지만 이루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안에서 다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2장을 읽었습니다. 성경에는 신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 신비라는 거는 흔히 놀라운 일이나 막 신기한 일들, 막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마술을 부리는 그런 신기한 일을 흔히 사람들이 쓰지만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이 신비라는 단어는 그런 기적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일들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비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특히 신약에서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적인 의미에서 율법적인 의미에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신기하게도 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 이 신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나오는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한 여섯 가지의 신비가 있는데 아주 간략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 신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에서 기록된 신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믿는 사람이 또 이스라엘 사람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새로운 사건이에요. 이것을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오히려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 무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진 구원이 어떻게 이방인에게 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신비입니다. 두 번째 신비는 우리가 그렇게 갈급하고 소망하는 그 휴거의 신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듯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후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휴거라는 사건의 휴거를 맛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 휴거의 신비.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는 상속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비는 에베소서 3장에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절대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내가 받은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냐? 내가 받은 상속에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상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것, 하나는 하늘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늘에 대한 상속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신비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에베소서에 특히 그 신비라는 말들이 집중돼서 다 몰려 있습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이것은 교회입니다.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뒤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특별히 이 말씀, 이 신비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시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신비로운 이 조직을 만드시고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로지 성막에만 계시고 비밀스러운 곳에서 비밀스럽게 자신의 백성만 만나시던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곳을 세우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것을 큰 신비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신비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신비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인격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믿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신비입니다. 마지막 이 여섯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신비가 바로 오늘 말씀과 관계된 신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보다 우리 안에 계신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처를 틀고 사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계된 하나님의 신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 같이 몸을 입거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에서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미사여구를 화려한 언변으로 내가 하늘에 가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존재를 극히 몇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좀 예외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늘을 직접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육체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더 나아가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인들 말고도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증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에 정말 절대 다수의 종교를 이루는 우리 이슬람교도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이슬람교 이제 그 레바논 출신의 시리아 출신의 어떤 젊은 친구인데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데 대한 사실에서 그 친구는 불쾌한 건 아니지만 그건 아니다라는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슬람교도들도 안식교도들도 어떠한 몰몬교도 어떠한 여호와증인들도 절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 믿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비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랍고 정말 굉장한 일인데 그분이 그 사람의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기에는 정말 농담 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2장 윗부분에 보면 1장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비를 최대한 이해하시고 깨닫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정말 놀랍고 신기하다.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나는 그분과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몇 년도에 거듭났습니다. 됐어요, 그걸로. 언젠가 천국 가겠죠, 뭐.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골로새서를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우리 흔히 뭐라고 하시죠? 무슨 서신이라고 하는데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과자예요. 전과자. 어찌 됐든 교도소를 많이 들러달라고 했기 때문에 전과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 28장에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멋진 그 대중교통과 큰 여행 자금과 좋은 환경 속에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가운데 로마의 땅을 밟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안에서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그를 로마의 땅에 밟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투옥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춥고 힘든 곳에서 굶주리면서 감옥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투옥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교도소에 투옥되는 사건도 있지만 가택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간혹 정치인들이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 가둬져 있는 몇 년간 그런 고초를 당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신실한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서 이것을 세를 주고 또 있게 되었어요. 비교적 방문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과 왕래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일종의 감옥 아닌 그러한 연금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을 면회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에바브라는 누구였냐면 골로새 지방에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를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중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전했던 세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거듭났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그런 많은 불순물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유대교적인 관습들이 이 교회에 침입했다는 것을 먼저 사도바울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교회의 형제자매가 되었지만 당신의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당신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특정한 날들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도 지켜야 합니다. 또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는 모든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적인 규례나 관습을 조금 더해서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치기를 시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13절을 보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율법과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 구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관습들도 교회에 들어오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골로새서는 세상 철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철학을 일종의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자니 좀 고상해 보이기도 하고 학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바로 세상에서 가장 유치한 속임수야말로 그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절에 기록된 대로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 숭배를 드려온 자들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는 내가 섬기는 천사를 섬기겠다 라는 제자였습니다. 저는 골로새 지역의 역사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땅이 모두 그니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땅은 지금 터키 지역에 다 있는 땅들이죠. 너무나 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타겟이 되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잘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흐트리고 변질되게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구원이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속과 유산에 대한 문제에는 치명타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관습들을 일컬어 세상이 유치한 원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참 이 말이 안타깝더라고요.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야 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4절에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두 말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4절과 8절 말씀에는 우리가 경고를 받고 조심해야 될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혹하는 말들과 철학의 공통점입니다. 바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우위에 두고 유혹하는 말들에 계속 변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철학과 그런 유혹하는 속이는 말들에 우리는 복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경고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그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종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모든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를 깊이 생각할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속이거나 유혹할 때 우리가 보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보통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경험했고 믿고 순종하고 우리가 따랐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유혹과 철학의 속임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신 귀한 권면의 두 구절 핵심 내용으로 보고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저는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님들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 중에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는 축복을 우린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인생을 그분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언제나 우리 믿음 생활의 동기가 내가 거듭났을 때만 추억하시고 그때 내가 좋았던 시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거듭나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분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났던 예전 시절을 우리가 추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걸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축복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이나 값없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을 때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내가 배운 것들과 내가 경험한 것들과 내가 잘하는 것들로 그분을 좀 영광을 돌릴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성도인들과 함께 쉽게 공유할 수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는 잠시 땅바닥에 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십자가는 땅바닥에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 처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손바닥이 아니라 이 관절에 뼈와 우리 팔은 두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팔에는 못을 박으면 이렇게 몸이 걸칠 수가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못과 발을 포개서 큰 못이 또 대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렸고 머리에는 아주 참혹한 가시관이 또 쓰여졌습니다. 이때 십자가가 들리기 전에 그 예수님의 몸 위에 여러분들의 몸을 포개놓으시는 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몸은 두꺼워지겠지만 더 긴 못으로 예수님의 팔과 내 팔을 관통해서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내 발을 고정시키고 같이 십자가를 들려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죽는 것은 강조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강조하지만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그렇게 부지런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읽으신 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믿음 생활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은 앞으로 그 믿음은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꽃을 심어보시거나 나무를 심어보신 분들, 특히 씨앗을 심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 심장은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부지런하게 물을 주십니다. 뭐 거름이 될 만한 것도 옆에 한번 놔보고 근데 며칠이 지나도 이게 씨앗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뿌리를 먼저 내리는 시간이지 먼저 가지가 나오고 막 열매부터 막 파란 이파리가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린 시절에 밭에 호박이 있었는데 호박은 그렇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심자마자 막 잎부터 막 주렁주렁 나는데 그렇게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곧 죽게 될 나무이거나 아니면 가짜이거나.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거실에 놓을 수 있는 아주 화려한, 정말 생화보다 더, 진짜 나무보다 더 화려한 나무들을 많이 파는데 그것들은 뿌리가 없습니다. 색깔만 화려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의심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뿌리를 정말 깊이 내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온갖 바람에, 온갖 교리의 바람에 유혹하는 말과 모든 이단 교리와 모든 불순한 것들에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떠다니게 됩니다. 그럼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읽으신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답을 찾으셔야 했는데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라고 되어 있고요. 중간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 우리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죄인이 거듭나면 세 가지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잘 자각하는 분도 계시고 거듭난 지 십수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거듭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형제님께서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하셨고 그 의탁하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도 역시.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도자 역할을 하시고 위로자 역할을 하시고 마치 엄마처럼, 보살핀 엄마처럼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게 될 때, 세상의 유혹과 모든 불순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이라고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전부 다 뿌리를 내리기에 아주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후에 어떤 다른 일보다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지루하다고 생각하셔도 성경 공부는 다 배우셔야 돼요. 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경험은 있지만 그때에게만 하면 참 좋은 거예요. 언제나 막 뜨거운 신앙이 다시 막 불처럼 솟아오르고 내가 거듭났을 땐 야 막 그랬는데,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한 그런 유혹하는 자들과 세상에 유치한 그런 철학들에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7절 말씀에 우리 침례신앙의 본질이 다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침례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12절에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119편 전체는 말씀에 대한 책 아니겠습니까? 11절 12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오 찬송을 받으실 주여,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에 그 말씀의 신비가 깊은 곳에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경험도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믿음의 아주 좋은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깊은 신앙도 실천하시고 또 형제 간의 사랑도 실천하시는 것도 정말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의 성숙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린 다른 것보다 내 믿음의 뿌리가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배운 것과 내가 여태까지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얼마나 뿌리가 깊이 맺어졌는가를 보고 내 믿음의 성숙을 한번 점검하시는 그 시간들을 자주 가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더해서 우리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한 가지 팁을 남겼습니다.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저는 감사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예배를 마쳤든 형제님들과 교제를 했든 어떤 섬김을 했든 무슨 영적인 일들을 마친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살펴봅니다. 때로는 불평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로 저렇게 얘기하실까? 저분은 저렇게 믿고 계실까? 저렇게 행동하실까? 좀 특이한데? 이런 생각에 잡념에 서로 잡힐 때가 있는데 모든 걸 제쳐두고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정말 감사가 막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게 잘 된 날이에요. 끝이 참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우리 성숙한 믿음의 결론은 감사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을 받고 정말 영광을 받고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렸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거듭난 이후에 꾸준히 해본 결과 제 나름대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말이 좀 어감이 그렇죠.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예, 저는 바로 오늘 7절 말씀을 보고 느낀 것인데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 또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많이 녹아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이제 11월을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 땡스기빙도 끝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기도했듯이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길 원하고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깊은 뿌리를 내려서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주간 저 큰 자유를 느끼기 원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비추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감사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첫날부터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추락하게 만드는 많은 세상의 원리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말씀의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좋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